제31장 봉사에 관한 교통 다섯 번째. 시간 1950년 2월 25일 오후. 장소 홍콩 구룡 좌돈도. 설교자 니토생 이상수 형제님. 집으로 나뉘어 모이는 것에 관한 안배. 니토생 형제님, 우리는 교회에서 지역을 나누어 모이는 것에 관하여 약간 교통하고자 합니다. 지역 집회의 장소는 각 지역 안에서 합당한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나누어 모이는 것은 성경 안의 실행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전체 교회의 인수는 적지 않았고 그들은 한 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고 집으로 나뉘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어느 집으로 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에 마가의 모친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당시에 갈 만한 집이 많았으므로 베드로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순절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집 저 집에서 모였으며 함께 모일 때에 비로소 성전 안에서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형제자매들은 각 집으로 나뉘어 모였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또한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다음 세대에서 전통이 되어버릴까 염려됩니다. 그때는 바꾸려고 해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하지 고정된 규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집에서의 집회 인수는 50명 혹은 1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 비교적 편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숫자가 아니라 대략 50명 혹은 100명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떡을 나누어 주실 때 50명씩 한 무리로 고정하고 혹은 100명씩 한 무리로 고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50명씩 한 무리로 했으며 또한 100명씩 한 무리로 하기도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편리한 숫자를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에 의거한다면 우리는 안배하기를 배워야 하며 인수가 많을 때는 50명씩이든지 100명씩이든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가장 편리한데 이는 인수가 적으면 돌보기가 쉽고 신방하기도 쉬우며 집회 중에 기능을 발휘할 기회도 많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나누어 모이는 것의 유익은 바로 더욱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입을 열고 말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다섯 가정으로 나뉘어 떡을 떼었는데 지금은 여섯 가정으로 개편했습니다. 장로들의 주요한 봉사는 감독하는 것이며 상수 형제가 인도하는 대로 함께 전체 홍콩 교회를 감독합니다. 각 지역의 인도에 대하여 좌돈도 집회소는 곡자원, 허가는 허준경, 포가는 정겸원, 진가는 진석일, 금가는 위광희 형제님이 맡고 있습니다. 각 집의 책임자에 대한 교통. 이상수 형제님, 나는 각 집의 책임 형제에 대하여 약간 교통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사무의 안배에 관하여 집회 장소의 배치, 집회 전과 집회 후의 안배, 차를 공급하는 것 등의 부담은 모두 집주인에게 떠맡길 수 없고 형제자매들이 가서 봉사하도록 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일을 찾고 길을 찾아야 하지 집주인이 물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로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정식으로 집의 일을 지역에 따라 안배할 것입니다. 무릇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회의 인도에 관하여 너무 영적이지 말아야 하며 또한 너무 영적이지 않아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한면으로 주인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한면으로는 또한 성령의 운행하심을 만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영 안에서 규모 있게 행해야 하며 마치 성령의 날개에 실어 나르듯 해야 합니다. 집회에 대한 태도. 주님의 목적을 알아야 함. 니토생 형제님. 각종 집회 이전에 책임 형제들은 반드시 먼저 얼마 동안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주님께 오늘 저녁 집회에서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매번 집회마다 주님이 내려오시는 데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회를 임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위 형제는 테니스를 칠 때 틀림없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칠 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주의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하여도 이와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우연히 하는 식으로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주님의 영을 만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인위적인 것을 너무 과도히 사용하지 말라. 집회에 대하는 책임 형제의 태도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 방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 형제는 피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능동적이어야 하며 마음은 반드시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인도할 때에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인도하실 기회를 얻으시도록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을 믿어야 하며 또한 성령을 만져야 함. 책임 형제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하며 다만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격동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 형제의 마음과 영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며 또한 영을 집회 안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데 이것 또한 틀린 것입니다. 집회 안에서 어떤 때 형제 자매들이 눌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찬송과 기도 혹은 말씀으로 집회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책임 형제는 너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반드시 먼저 성령을 만지기를 배워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집회를 인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장로와 지역 책임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집회를 정면으로 향하게 하며 바로잡아야 할지에 대하여 서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번의 집회에서의 형제 자매들의 찬송과 선택이나 기도 혹은 말의 어떠함 등을 피차 교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제의 기도를 들을 때 그가 어떤 한마디까지만 기도하고 멈춘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이며 뒤에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하나를 교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어떤 한마디까지 하고는 멈추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필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형제 자매들의 아멘이 가장 많을 때가 멈추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멘 소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도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 이렇게 배운다면 집회 중에 더욱 정확하게 집회 가운데 있는 성령을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중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구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낮추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의외로 높을 뿐 의외로 낮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집회 가운데서 때로 어떤 형제는 일어나 어떤 일을 교정하지만 그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함께 교통하던 많은 형제들이 속에서 다 옳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때 그는 자신에 대하여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교통은 우리로 하여금 주관적이 되지 않게 하고 더욱 성령의 뜻을 만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를 처리해야 하며 기능을 발휘하기를 격려해야 함. 만일 어떤 형제 혹은 자매가 집회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과 상반되기를 좋아한다면 장로 한 사람이 그를 다루는 것은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참된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지 사랑만 있고 참된 말을 해 주지 않는다면 틀린 것입니다. 어떤 때 사람들은 참된 말을 하지만 사랑이 없는데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교정을 해 주고자 할 때 반드시 먼저 기도가 있어야 하며 온유한 영 안에서 해야 합니다. 당을 지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몇 사람의 의사를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들의 의사를 반대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령의 의사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또한 성령의 흐름을 만져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다루심을 거친 후 집회에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그가 기도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믿어야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 당신이 형제 자매들을 자유롭게 해줄 때 아마 쉽게 육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영이 침묵을 지키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신방에 관하여 이상수 형제님. 신방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각 집의 책임자들은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야 합니다. 신방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초신자를 신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 책임 형제는 즉시 형제 자매들이 그에게 가서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로 교회가 매우 그를 관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신방하는 것을 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 시에 신방이 있는데 이것은 형제 자매들의 실업, 질병, 학업, 생활, 장례, 결혼 등의 일들을 포함합니다. 만일 이러한 두 종류의 신방을 다 문제없이 할 수 있다면 교회는 강화되며 확장될 것입니다. 신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체 형제 자매들이 동역하여 신방하는 것입니다. 책임 형제는 한 지역에서 그다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냉담하고 소극적인 20여 명의 사람들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냉담하지 않고 적극적인 형제 자매들이 동역하여 신방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형제 자매들도 교통하는 식의 신방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간의 교통은 많을수록 좋고 왕래가 많을수록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금세에는 백배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떡대는 집회에 관하여 형제 자매들은 집회를 마치고 나서 즉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반드시 남아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통을 갖거나 혹은 20-30분간을 신방을 해야 합니다. 떡대는 집회의 시간은 연장될 수 없고 길어야 1시간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영이 높아졌다면 즉시 신속하게 아버지를 경배해야 합니다. 떡을 떼고 난 후에는 30분을 남겨놓고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애찬에 관하여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에게 늘 애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서 서너 명의 형제 자매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특별히 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너무 과분하게 준비한다면 장로는 간섭을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생활 중에서 연약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때로는 영적인 교통을 갖기만 해도 늘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집니다. 마치 몸의 혈액이 온몸을 순환할 때 세균과 오물 등이 배출되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어려움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영적인 교통을 통해 어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연대의 단 의사는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그에게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식탁에 접시와 젓가락을 하나 더 놓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집을 열기를 격려해야 합니다. 만일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같이 실행할 수 있다면 교통과 신방의 일은 90%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도 집이 있는 형제 자매들의 집을 빌려 다른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에서는 꼭 상대방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만질 필요 없이 다만 사랑 안에서 관심하고 영적인 양육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의 안에서 뭔가 이야기가 생길 것입니다. 원칙은 묻기를 배우는 것이고 세칙은 성령의 인도를 만지기를 배우는 것임. 이상에서 언급한 봉사에 관한 몇 개의 항목은 단지 원칙적인 교통일 뿐입니다. 형제자매들은 곧바로 이것을 따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반드시 장로들에게 묻고 장로들로 하여금 원칙을 정하게 한 후에 다시 원칙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 세세한 항목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면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묻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마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만일 각 사람이 다 묻기를 배운다면 1,000명, 2,000명이 봉사하더라도 혼란스럽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은 반드시 줄곧 배워야 하며 모든 일에서 다 연장한 형제자매들에게 묻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에서 묻고 세세한 항목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젊은 사람들은 때로 너무 지나치게 질문하여 연장한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가 오지 않겠는지 우산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까지를 질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에 있는 성령의 느낌을 만지기를 배워야 하며 외적인 필요에 따라 행해야 하며 장로들이 교통한 원칙 아래서 해야 합니다. 예방해야 할 몇 가지 일들. 우리는 이미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예방해야 할 한 가지 일을 교통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 외에 친구의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일을 알아야 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제 자매들의 일들을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당신이 어떤 일을 알았다 할지라도 임의로 형제 자매들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욕망은 다른 사람의 일을 탐지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형제가 이야기할 때 당신의 마음 속에는 엿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계셨지만 이사야서에서는 그가 벙어리와 소경인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뜻밖의 많은 일에서 우리 주님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으며 유다가 돈을 훔칠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그에게 전대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본을 받아 반드시 주님의 안배하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알기 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알기를 좋아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매우 타락한 사람입니다. 이것 외에 책임 형제는 어떤 형제의 영적인 상태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에 말해야 하며 또한 말할 것을 말해야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말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주신 것 외에는 자신이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어떤 형제 자매의 일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의 이 몇 가지 일에 대하여 엄격하게 배워야 합니다. 교통의 유익. 니토생 형제님, 가장 친밀한 교통은 바로 집 안에서의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 집을 열어 교통하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지역의 책임 형제들은 반드시 먼저 좋은 본이 되어 다른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갔을 때 바울은 말씀에 간절했습니다. 후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지만 디도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여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친밀한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은 직접적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서로 영안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만지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본래 순복하지 않고 세상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번 교통하고 나면 어려움은 즉시 해결됩니다. 당신의 말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자연스럽게 사람의 발을 씻고 새롭게 하고 사람을 분발하게 하고 어려움을 초월하게 합니다.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교통. 형제 자매들 간의 애차는 일반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유다서 12절에 나오는 아가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애찬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애찬이란 단어는 원문에서 사랑이란 의미가 있고 찬이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밥을 먹을 때 사랑을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초기에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은 늘 사랑 안에서 교통과 경배를 위하여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은 주의 만찬과 함께 연결되었으며 이것은 아가페라고 칭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함께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서로 간의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커뮤니언이라고 불려지며 이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의 의의입니다. 떡 떼는 것에 관하여 주님은 단독적인 개인에게 주신 적이 없고 적어도 서너 명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떼는 것은 한면으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또한 믿는 이들의 교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 공급을 주어야 함.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인도하는 형제들이 진리로 그들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영의 느낌은 늘 차이가 있으며 여러분은 사람의 영 안에 있는 느낌을 만져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느낌은 각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교통할 때 반드시 영 안에서 느낌이 있어야 하며 합당하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공급과 생명의 공급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참된 필요는 생명의 공급이지 결코 불타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계속적으로 불타는 상황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책임 형제들은 영 안에서 느낌이 민감해야 하며 형제 자매들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반드시 두세 사람의 원칙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만일 전체 교회의 느낌이 어떤 형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는 쉽게 양심의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형제는 한면으로 담대하기를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며 임의로 자신을 느슨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성령이 다스릴 때 성령이 당신에게 담대하라고 한다면 담대할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의 통제가 있다면 당신은 감히 자신을 풀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한 가지 일을 영거푸 틀리지만 어느 때 집회 가운데서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성령의 권위 아래서 행한 일은 설령 틀렸다 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늘 지폐를 붙잡고 있으려 하지만 여러분은 더 많은 주권을 성령에게 드려야 하며 무엇이든지 자신의 수중에 잡아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생에 관한 일. 만찬 때의 잔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독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지를 물었습니다. 공기는 소독을 해도 한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많은 세균들이 공기 중에 있게 됩니다. 위생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이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세 명의 박사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사부 국장이고 또 한 사람은 군의관이며 다른 한 사람은 의대 학장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것에 관련된 상식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이어 박사가 말한 것처럼 그는 잔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균에 접촉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접촉했다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안배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안배 안에서 사람으로 세균을 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 세균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감염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어야 할 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하게 하고 정죄하거나 금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면 우리는 그에게 가장 뒤에 앉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연고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실행이 아닙니다. 만일 이방인이 담배를 피운다면 역시 동일하게 그를 뒷자리에 앉도록 요청하여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폐결핵에 걸린 사람이 생겼다면 그가 말할 때 마스크로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온 가족이 이로 인해 폐결핵을 얻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주 예수님과 같이 인자로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 환자를 만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믿어야 하며 전염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잔을 마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전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어 죽지만 감기로 병이 난 것은 아닙니다. 감기의 병균은 어디에나 다 있지만 감기의 병균을 접촉하는 사람마다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봉사의 문제. 이상수 형제님. 교회 봉사의 표준에 있어서 책임 형제는 분량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너무 높다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어떤 봉사상의 어려움은 반드시 영적인 대원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경험해 보지 않은 우발적인 사례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연히 사람을 온전케 하지 않은 일은 물론 예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면 틀림없이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인도하는 형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을 너무 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발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독적인 예의 문제가 아니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사례인가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장로가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다루심을 받으며 빛비춤을 받고 영적인 원칙에 따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항력이 강해지면 자연히 세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홍콩이 비록 문명화된 지방에 가까이 있지만 만일 교회가 충분히 강하다면 문명으로 인하여 산출된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책임 형제는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큰 일을 중시하게 하고 작고 부차적인 일에 대하여는 너무 관심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교회 중에서 만일 우리가 위생에 관한 일보다 더 큰 일을 관심한다면 사람의 관심은 자연히 옮겨질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속한 빛의 비추이면 자연스럽게 땅에 속한 걱정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상해에 있는 어떤 노자매는 지나치게 응석바지로 자라 마치 화병에 꽂힌 꽃과 같아서 사람이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장 쉽게 병이 듭니다. 오히려 고생스럽게 자란 사람은 종종 강하게 질병을 이겨냅니다. 질병은 바로 전문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찾아 손아귀에 두기 위한 사단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생을 논하는 것이 아니며 문제는 교회가 하늘에 속했는가 강한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위생과 땅에 속한 연약함을 초월해야 합니다. 전 형제가 교통한 것은 사실상 대부분이 심리적인 작용이며 그 안에 영적인 분량이 충분히 크지 못한 연고로 인하여 세상의 위생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면 영적인 과학에 따라 일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분량이 강한 사람은 죽은 사람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위에 누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오직 죽은 사람을 대하여 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강하기를 배워야 하며 물질과 육체의 제한을 초월하기를 배워야 합니다.